예, 7월 19일 주일 강단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포로 이후의 역사와 관련된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이 역사를 중심으로 구약의 이제 마지막 부분 끝까지 이제 살펴나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이제 분열왕국 끝에 북쪽 이스라엘은 뭐 BC 722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망당했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BC 586년에 망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결국 망하게 되면서 유다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시기와 그렇게 이제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연관된 또 선지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서들과 함께 연대기적으로 이제 살펴가게 됩니다. 자, 에스라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언약 성취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즉,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언약들, 그거를 어떻게 성취해 가셨는가라는 이제 그 이야기들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1차 귀환으로부터 에스라가 포함된 그 2차 귀환, 그리고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제 에스라서가 적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일들이 이제 성취되는 역사가 바로 이제 에스라서부터 보인다고 할수 있는 거죠. 물론 계속되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몇개 있지만 아주 중요한 성취의 역사들은 이제 이 에스라로부터 이제 우리가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살펴나갈 때그 시대에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들과 더불어서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재미있게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의 나라 역사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살펴왔던 것들을 잘 이제 근거로 또 함께 역사를 중심으로 잘 살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연대에 대해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완성이라는 어떤 그 기준점, 그 BC 516년에 완성됐다고 하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뭐 얼마,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역사들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각 역사에 대한 정확한 연대, 그러니까 절대 연대를 우리가 알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좀 다르게 적용점을 찾을 수도 있을 건데 우리는 현재 뭐이 성전 재건이라는 이 기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를 상대적으로 살펴가고 있다는 걸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핵심이 또 종말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새 언약의 성취,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폈고, 그래서 그 연대적 적용에 있어서는 다니엘 7장에서 보이는 그네 짐승에 대한 적용을 이제 그 시대적으로 로마의 시대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섰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환상에 대한 역사적인 그 적용점이 종말이나 또 재림에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적용은 각자의 연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말로까지 끌고 가지만 않는다면 이 환상을 통해 보여줬던 그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 어느 부분에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아마 연구하는 분들마다 각자 타당성을 가지고 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전체적인 다니엘서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살핀 이 역사적인 연대와 그 성취, 이미 우리가 지금 이 강단을 통해 말씀드린 그 연대기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계속 살펴나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살피는 거는 단지 뭐 역사적인 사건들만 나열하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서 점점 망해가는 나라와 백성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또는 지금처럼 왜 완전한 불가능 속에서 회복과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자는 거죠. 자,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고와 의에 대한 격려와 심판에 대해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찔림을 받고 또 회개에 이를 수 있고 또한 죄로부터 거룩함으로 우리가 돌이켜져 나와서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내적 증거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는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그 죄에 대한 발견, 아, 이것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온전치 못한 거였구나라는 것에 대한 발견, 그리고 그로 인한 애통과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죄로부터 떠나서 의로운 삶,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변화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뭐 순식간에 변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게 하고 돌아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변화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알아갈 때 이 바른 성경적 이 역사의식, 역사의 이야기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적 역사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각자의 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성도로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삶의 가치관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역사와 성경을 계속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핀 이제 에스라서인데 이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갔던 스라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서 출생해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았는데 모세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교육된 이민 2세대, 이민 3세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BC 458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7년에 2차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역사적인 그 이제 분위기들을 좀 보면 에스라보다 이미 80여 년 전에 1차로, 그러니까 BC 538년에 먼저 귀환했던 이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 재건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과정에 그 재건을 시작했던 과정에 뭐 주변국들,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이제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성전 재건이 이제 멈추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변국들이 페르시아에 이제 투서를 넣어서 음해를 하는 바람에 이 고레스 왕의 그 아들, 다음 왕이었던 캄비세스 2세에 의해서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봅니다. 연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에 있던 이 유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받는 거니까 아마도 그 당시 그 이 바벨론을 처음 통치하기 시작한 메대 사람 다리오, 그러니까 다리오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시절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고레스 통치 시절에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이건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불과 1년 2년 안에 그냥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이 내렸었거든요. 그럼 이제 고레스도 아닐 것이고 바벨론을 다스렸던 다리오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이제 고레스가 계속 이 정복 전쟁을 위해서 아마도 이 나라를 아들 캄비세스에게 통치 위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서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들이었던 캄비세스가 그렇게 이제 성전 건축 중지 명령을 내렸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이제 역사의 흐름상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후에 그러니까 성전 중단, 건축 중단 명령을 받고 거의 15년, 16년 동안 이 그래서 성전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이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의지도 점점 잃어가고, 그리고 이제 각자 생존이 바쁜 거죠. 내가 이 집을 한 칸 얻었으면 그 다음 더 큰 집을 얻기 원하고, 또 더 큰 좋은 차를 얻기 원하고, 이런 것과 똑같은 삶으로 빠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살피면서 선지서를 함께 살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학계서, 스가랴서 같은 건데요. 이런 선지자들의 등장으로 그런 삶들을 책망하고 또 격려하면서 성전 재건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왔던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시기에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도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도 또 이제 전쟁을 나가서 싸우다 죽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장군들에 의해서 그 중에 하나 왕이 된 사람이 그 다음 사람 다리우스 1세거든요. 이 다리우스가 그때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하게 되면서 시작하자마자, 그 다리우스의 명령에 따라서 시작하자마자 이제 4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게 이제 BC 516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계속되는 그 삶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로 지금 이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이 출바벨론을 해서 고국으로 복귀했고, 그리고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 백성들이 그러면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제 점점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죠. 근데 가장 이런 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사건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에스라 9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들과의 혼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실 때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하도록 하는 그런 분명한 규례가 있었었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게 이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솔로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한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이제 왕권을 이어받아서 막 한참 첫발을 내딛고자 할 때, 그때 이제 그 애굽의 여자를 데려다가, 공주를 데려다가 이제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일들이 그 되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외국 그 여자들, 이방여,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될 때 결국에는 이제 흐트러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서도 흐트러지고 자기 감정 중심, 느낌 중심, 자기 생각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그러니까 본능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우상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뭐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에 소홀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해지죠. 자기 욕심이 생기게 되죠.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을 하고 살게 되죠. 그다음 그 결말은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삶, 쾌락을 추구하는 삶,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허무에 빠지거나, 아니면 신비한 현상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그 이 종교주의, 그런 율법주의 이런 데 빠져서, 또는 세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어 가게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인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을 믿고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경계하도록 하시는 거죠. 혹시 뭐 외국인, 이방인이어도 우리가 이미 살폈던 그 룻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이런 여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여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명령들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은 믿음의 역사를 읽어내시죠. 그래서 이 룻 같은 사람이 다윗의 혈통에 있는 하나의 그 이 중요한 이 선조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이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죄악된 삶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흐트러뜨려 버려서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의 저 이 기적적인 섭리를 통해 지금 출 바벨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까지 지었는데, 결국 또 이제 불순종, 작은 죄와 타협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다시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역사의 반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약속들이 그 백성들에게 바르게 이렇게 잡히지 않으면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똑같은 이런 사사시대의 그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서서히 무너져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런 놀라운 역사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록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고 주변국들이 판을 쳐도 하나님과 맺은 그 사명의 삶,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의 언약이 계속 그 역사의 흐름을 주도해 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 약속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한 것이 바로 에스라의 복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고국으로 와서 한 일이 뭡니까? 흔한 말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 약속들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의 가슴에 심는 일, 새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그 밭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에스라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의 이야기고, 그리고 에스라가 맡은 귀한 사명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귀환했던 그 역사와 그 사건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7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로 에스라가 인도했던 그 2차 귀환과 그 역사,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서론적인 부분으로 에스라서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들과 이제 그 배경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왔던 역사를 이어서 이제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자, 1장에서 6장은 스룹바벨을 통한 1차 귀환과 그 사역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포로들이 이 바벨론에 잡혀있던 상태에서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포로들이 돌아가도 좋다. 그런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이 BC 538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제 유다 백성들이 뭐 발표가 되자마자 와라라 떼죽은 게 아니라 지금 그 땅에서 70년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이미 뿌리 박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삶을 정리하고 온다라는 게 가라는 명령과 허락은 받았으나 쉽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생활이 있고. 또 거기를 그냥 남아서 계속 있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소망을 갖고 돌아가자라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귀한 희망자들을 모집하기도 해야 됐을 거고, 또 떠나기 위한 준비들, 그 땅을 정리하는 뭐 이런 일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고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몇 달, 그러니까 몇 달에서 1년 이상은 충분히 그 시간이 걸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칙령이, 돌아가라는 칙령이 났어도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나 떠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는데도 보면 그냥 뭐 기차 타고 빨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뭐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대략 1500km 정도거든요. 뭐 그 시대에 뭐 운송수단으로 여행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몇 개월, 수개월이 걸렸을, 적어도 4, 5개월 이상 걸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뭐 몇 사람만 빨리 달려오는 게 아니라 뭐 가족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 BC 538년에 났지만 준비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보면 뭐 거의 뭐 1년, 2년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 BC 536년쯤에 고향 땅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도착한 그 다음해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왔으면 일단 또 살 수 있는 터를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터가 잡혔을 때 그 다음 해에 모여서 건축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기간을 잡으면 뭐 BC 605년에서 잡혀갔던 그리고 이제 이런 성전 재건이 막 시작되는 BC 535년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 포로 생활 이 70년 만에 드디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운다는 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회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시작이 되는 거니까 완전한 복귀를 이제 말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숨이 돌아갈 만하다라는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건축 자재들이 또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왔어야 됐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볼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포로 되어 간 것이 BC 605년 여호야김 통치 4년경에 그 다니엘이 잡혀가는 그 1차 포로 바벨론에 잡혀갔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거의 정확히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정착을 시작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물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정확한 이 절대 연도를 알기 전까지는 이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던 그 기간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거의 그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제 분열왕국 이후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의 에서 패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동 지역 여러 곳으로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지게 됐고 또 이 아수르가 그들의 이 포로 정책이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나 이런 또 쪽으로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라고 그랬죠. 그랬던 아수르가 BC 609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이제 패권이 아시리아에서 이제 신바벨로니아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BC 586년에 결국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또한 이제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BC 한 600년 정도 당시에 그 시대 이제 전체적인 정세를 보면 서쪽으로는 이제 리디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메대 그리고 중앙에는 바벨론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이제 그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남쪽의 작은 나라였던 얀산 왕국의 이 페르시아가 원래 메대가 점령하고 있던 그런 이 나라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 페르시아가 오히려 거꾸로 메대를 점령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디아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BC 539년에는 이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이 역사의 패권이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로 이제 또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이었다면 또 한 큰 시대가 넘어가고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잡혀간 지 거의 뭐 북이스라엘로 말하면 200년, 남유다로 말하면 거의 뭐 한 70년, 100년 정도 이 시기인데 뭐 그렇게 돼 버렸으면 한 민족이 좀 자기 조국에서 1000km, 1500km 떨어진 그런 이 물론 호주는 지금 너무 넓다 보니까 시드니 여기 멜번에서 시드니를 가는데 1000km 그다음에 시드니에서 뭐 골드코스트를 가는데 한번 1000km 이렇게 본다면 그 중간쯤까지 올라가는 한 나라에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는 너무 큰 땅에 살다 보니까 보지만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면 그 정도 가면 벌써 나라가 몇 개가 지나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거하고 같은 상황에서 막 그 자기를 잡아갔던 나라들이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힘을 모아서 이게 고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어떤 스스로의 독립을 꿈꾼다는 건 이제 말이 되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어쨌든 그 포로된 땅에서 어떡합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언약을 붙들고 존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완전한 그 전적인 능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고 뭐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 완전한 개입으로 마치 출애굽 하듯이 그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로 약속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성취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서가는 이런 혼잡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이라는 이런 이 아주 너무 중요한 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BC 606년에 여호야김 왕 3년 뭐 또는 4년 이때 1차 포로로 이제 잡혀갔었는데 그때 이제 꽤 젊었을 때 뭐 10대 중반이거나 아니면 20대든 그렇게 됐을 겁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 곁에서 이제 박사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보면 내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점치는 술객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 살폈었는데 그렇게 이제 꽤 오랫동안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6장에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게 무슨 잘못 그린 그림들을 보면 젊은 이 다니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로 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을 때에는 거의 이제 그 이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니까 이미 바벨론이 망하고 다음 세대였기 때문에 만약에 다니엘이 20살에 잡혀 갔다면 거의 85세 내지 한 90세 그 정도 됐던 그 나이였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잡혀갔으니까 바벨론의 역사로만 6명의 왕이 바뀌었고 거기다가 그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왕 이제 고레스 3년 때 또 이제 다니엘의 10장의 환상을 본 거 우리가 살폈었죠. 그런 걸 보면 이제 다니엘은 그곳에서 꽤 오래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니엘의 명성은 바벨론이 처음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자자했잖아요. 그 꿈을 해몽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아주 왕을 바로 옆에서 모시는 모사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한 나라의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 중요할 때마다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도움을 주며 살았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에게도 그가 그런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이런 다니엘의 명성을 듣고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에스라 1장을 보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너희가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고레스가 뭘 갖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그 흰 백발이 된 다니엘. 다니엘이 그 당시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이 바벨론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긴 했었잖아요. 그런 이 세 번째 치리자였으나 이제 결국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아마 바벨론을 패배시킨 고레스는 당연히 이제 그 나라의 인재들이나 수재들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을 다 살피고 다 조사를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 특별히 꿈에 대한 해몽이나 뭐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다니엘의 특별함에 대해서 듣게 됐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를 불렀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를 보러 가게 될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적은 이미 150년이 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그 자초지정을 듣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를 벌써 150년 전에 어떤 신이, 그 신이 자기의 이름을 그대로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이 때를 이미 계시했다. 야, 이거 들으면 아주 굉장한 프라우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신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다. 이건 아주 뭐 자기를 뭐 고무시키고 이거를 뭐 좀 열방에 알게 할 수 있게 한다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얘기를 듣고 아마도 지금 이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줬고 내게 명령을 해서 유다 바벨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세계 역사에 분명히 존재하는 페르시아의 실제적인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이제 성경의 이 사건들과 이 성경의 사건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다라는 자체가 일단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이 세상 인류 역사에 많은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 또한 그 예언들이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이루어졌거나 또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 자체가 그 증거죠. 단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대나 중세 역사만이 아니라 현대의 역사와 이제 다가올 미래의 역사까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현대 세계의 정세 그리고 말세에 벌어질 일들을 이 현상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이 과거의 일을 적어놓은 기록이다라는 뜻으로 사전적 의미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그렇게 이제 역사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단지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을 기록하여 알게 할 뿐이지만 근데 성경은 그런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이유 왜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약속과 어떻게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최초의 뜻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허구고 거짓말이라면 사실 뭐 이미 다 잊혀졌을 겁니다. 진짜 거짓말이라면 더 이상 뭐 언급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의 역사는 성경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언하고 증거하는 대로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갔고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떤 고고학적인 발굴을 한다면 실제로 발굴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이 사실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인류사회의 변천과 흥망성쇠의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과 역사를 이 통해서 바른 이 시대를 보는 분별력을 가질 때 그때 역시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그 이 나아갈 바,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이제 진정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사 속에 이제 거대한 나라의 왕들이 성경 속에 이제 정확하게 예언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실 앞에 그 신이라 불릴 만큼 대단했던 이 세계 그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라고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키로스가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그럼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잠시 또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홍수 이후에 이 인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이 민족들이 다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지구상에 흩어진 모든 민족들의 이 거꾸로 따져 올라가면 노아로 좀 모이기 때문에 그 가족부터 흩어지는 걸 좀 살펴보면 노아의 제일 큰 아들이 이제 샘이었죠. 샘 함 야벳이 있지만 일단 샘이 이 최고 장남 이 사람에게는 아들 다섯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어느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냐면 첫째가 이제 엘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란 지역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둘째가 이제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이 지금 우리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 이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대 아수르를 세웠죠. 바벨론을 세웠던 이 함 계열의 이 사람들과 서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서로 이 지역을 다투며 그렇게 살아왔던 족속들 샘 계열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가 아르박삿인데 어떤 지역을 특별히 이렇게 했다라는 건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건 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혈통이 나온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가 이제 아람인데 뭐 이스라엘과 역사적으로 늘 부딪히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었던 요즘에 시리아라고 부르는 그 다메스커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제 룻인데 이 네 번째 아들 룻이 가서 만든 나라가 루디아죠. 루디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 쪽인데 루디아를 역사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리디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리디아의 수도가 사르디스라고 말하는데 그 사르디스가 바로 사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 중에 하나로 사대라는 교회 이름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옛날 리디아의 수도의 이름, 사르디스의 이름이 바로 사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대에 리디아 왕국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리디아는 세 왕조가 지배를 하면서 흘러왔습니다. 그랬는데 아스티아드 첫 왕조, 그 다음이 헤라클레스 왕조, 그 다음이 메름나드 왕조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 헤라클레스 왕조는 거의 뭐 500여 년 동안 22대에 이르는 왕들이 다스렸는데 그 마지막 왕이 칸타울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칸타울레스 때문에 헤라클레스 왕조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메름나드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고대 이제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의 책 이 역사를 참고해 보면 이 리디아 왕 칸타울레스가 가장 아끼는 경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기게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칸타울레스가 좀 변태 같은 기질이 있었는지 자기 부인 이 왕비가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랑하려고 이 기게스라는 사람에게 몰래 왕비의 알몸을 자꾸 훔쳐보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게스라는 사람이 놀라서 이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아 그게 아무리 부탁을 해도 그렇지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칸타울레스 이 왕이 절대 왕비는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억지로 막 그런 식으로 끝까지 이제 왕비의 이제 알몸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게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이 시키는 대로 어쨌든 침실에 숨으라는 데서 숨어 있었어요.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왕비의 이제 알몸을 보게 되긴 했죠. 그걸 보고 이제 나오는 순간 그가 나가는 뒷모습을 이 왕비가 보게 됩니다. 이제 왕비는 알았죠. 이미 남편이 이런 짓을 꾸미고 있는 변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냥 침착했습니다. 아주 침착한 그런 행동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신복들을 딱 무장시킨 다음에 이 기게스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게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앞에 두 개의 선택권이 있다. 어느 걸 선택하는지 그건 당신에게 맡기겠다 하면서 하나는 권리 없이 지금 네가 내 알몸을 본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책임지고 죽든지 아니면 이런 짓을 시킨 사람을 내가 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운 칸타울레스, 자기 남편인데 그 왕을 죽이든지 그래서 당신이 그 왕을 죽이고 이 리디아 왕국을 네가 가지고 나와 함께 통치를 하든지 한 가지만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아주 서슬퍼레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죠. 뭐 자기가 뭐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는 자초지정을 얘기하면서 이 왕비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기게스가 그럼 제가 죽겠습니다. 그럼 끝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죽을 그런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게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죠. 왕비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를 사실 아껴줬던 왕인데 이 칸타울라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를 뺏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왕비와 결혼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 가문이 그렇게 끝나고 메름나드 가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여러분 역사책을 통해 보면 또 재밌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메름나드 왕조는 이제 기게스 이 사람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아르디스 2세, 그리고 사디아테스, 그리고 알리아테스 이렇게 이제 왕이 이어져 가는데요. 이 알리아테스라는 사람이 왕비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오니아 지역에서 출생한 여자고 그다음에 하나는 카리아 지역 여자였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카리아라는 여자가 리디아 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이 될 이 크로이소스라는 아들과 또 공주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로이소스 왕은 이 나중에 이제 어마어마한 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이제 가정교사처럼 이제 출장 강의를 하게 할 정도로 아주 학문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에게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 아들은 이제 청각장애를 가진 농아였다. 이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크로이소스의 여동생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 메디아 왕국으로 시집을 가는 그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메데라는 나라가 이 메디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메데 왕국의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에게 이 공주가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이 아스티아게스는 성경에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아수에로하고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아수에로가 성경에 두 명이 나와요.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크레이소스 동생과 결혼하는 아수에로,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수에로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일단은 기억해 두십시오. 어쨌든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 같은 사람은 이제 세계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소스 여동생이 이 메데 왕국의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다리우스하고 만다네라는 딸이었습니다. 이 여기 다리우스가 처음에 바벨론을 통치했던 메대 사람 다리우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주 이제 만다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만다네 공주가 고레스의 어머니가 되는데, 고레스가 태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 역사는 지난번 우리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을 다뤘을 때 그 설교를 했고, 또 그 주간 새벽 기도나 이런 묵상자를 통해 역사들을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역사들을 여러 가지 설명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다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다네 공주는 메데나라 남쪽에 있던 메데 봉신국이었던 이 안산, 얀산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가서 그래서 이제 고레스를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외할아버지였던 이 메데 왕국의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무튼 이상한 꿈을 꾸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고레스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데까지 오히려 다 거꾸로 통합을 하고 페르시아를 세우게 되는 바로 그 사람이 이 고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역사는 고레스라고 하지 않고 퀴로스 또는 키루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는 사이러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뭐 이 성경 번역했던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국말 성경으로 음력을 할 때 그냥 고레스로 하는 바람에 우리만 알아듣는 이름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고레스, 키루스가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오게 된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고레스, 이 사이러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세상에 등장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 사실이 이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름까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150년, 160년 전에 이 고레스가 등장할 것을 예언을 했고, 또한 그가 행할 일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44장 말고도 45장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1절, 2절 쭉 보면, 자,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의 강한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엄청났던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은 세계 역사가 말하듯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레스라고 세계 역사는 말하지만 그런 고레스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 볼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그 뜻을 정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계 역사는 고레스가 세웠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고레스는 이렇게 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가 알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고레스는 전혀 모르죠. 그러나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맡은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이 벨사살 왕에게 예언했던 이 다니엘이 결국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의 고레스 앞에 불려나갈 때 바로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록을 가지고 가서 당신의 존재가 이런 존재였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명하신다. 신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고레스가 볼 때도 이 사람은 그런 것에 능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착 얼굴을 보자마자 이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존재 이유를 촥 말하니까 뭐 여기에 뭐 항고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유대민족을 고국 땅으로 보내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잘 알고 또한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성경을 읽어가면 더 잘 이해가 되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알아야, 그리고 또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약에 150여 년 전에 쓰여졌던 이 이사야서나 또는 적어도 그 7, 80년에 적혀졌던 그 예레미야서를 그가 읽고 그리고 부지런히 학습하고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거대한 제국의 왕 고레스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런 역사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잘 파악하고 읽어가면 역사가 흘러가는 게 보이죠. 우리가 전후 좌우,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이 그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방황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바를 우리가 알게 되는 사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어떤 시대쯤 우리가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백성들과 이 시대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연대기적 설교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이거는 이 문제가 그 터지는 이 시대의 그 이유들을 그 이유 이 문제가 터지는 그 이유들을 알게 하고 그 원인을 바로잡게 하는 그런 눈을 갖도록 하는 그런 말씀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늘 달콤하고 재밌는 것만 찾으면서 뭐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래가면서 막 그 내려놓는 것보다 파도처럼 계속 다가오는 문제들의 이 원인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같이 이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이 역사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메대를 점령한 이 고레스의 통치 같은 경우는 좀 아주 통치 원칙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메대를 그렇게 점령한 후에 메대의 왕이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외할아버지 아스티아게스라고 했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뭐 굉장히 분노에 찬 일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막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정말 짓밟혀서 끝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복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고레스는 그렇게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대를 속국으로 삼은 게 아니라 메대와 페르시아를 같은 연합국 한 나라다 합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두 나라를 통치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나라가 한 나라인 것처럼 그래서 두 나라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어떤 우열의 뭐 등차를 두지 않고 지역색을 만들지 않고 결국 헬라의 역사가들이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다라고 동의어로 사용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도 역시 메대와 바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는 거죠. 둘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정도로 성공적인 그런 이 정치를 했던 게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레스가 메대를 이 접수한 후에 이 어머니 이 만다네의 오빠인 그 다리우스, 아까 말했죠? 그리고 다리우스와 함께 이제 신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서쪽의 그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소스 그렇게 보면 이 만다네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이 크로이소스가 이 메대가 무너진 걸 보면서 이제 먼저 이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뭐 바벨론 이런 쪽하고 동맹을 맺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과 싸우기보다 먼저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리디아 왕국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크로이소스를 자기 어떤 모사로서 또 같이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 파사의 고레스가 그렇게 이제 리디아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지금 바벨론과의 전쟁, 그 페르시아의 승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몇 번 다루긴 했는데, 그때 당시 뭐 이 바벨론이라는 게 대단한 나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그 조금 전에 말했던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 같은 사람의 그 글을 보면, 도시 성벽의 높이가 100m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 두께가 25m, 그리고 성 전체 이 사각형으로 본다면 한 변의 길이가 22km 정도. 그렇게 보면 도시둘레가 거의 뭐 100km가 되는 거죠. 90km가 넘었으니까. 뭐 정말 성벽의 높이가 뭐 100m였을까 싶기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바벨론 성이 그렇게 쉽게 넘어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정말 퍼펙트한 성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성 안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게 했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오다가 바벨론 성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세 갈래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성 안으로 그리고 두 갈래는 성 주위를 해자를 만들어서 돌 수 있도록 해서 누구도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 같은 경우는 강 수위보다 훨씬 밑으로 구멍을 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성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지면에서부터 11m를 파내려갔다고 하니까 거의 뭐 지하 3층 깊이로 파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성벽을 쌓으려고 거기에 이제 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리고 그런 성이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바벨론 성에는 이 청동문이 100개가 뺑 돌아가면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문을 내리면 다리가 되는 거고 걷어올리면은 문이 돼서 닫혀버리는 그런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성을 정말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닌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고레스가 어떻게 이 성을 점령했느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유프라테스강 상류 쪽에서 물줄기를 다 그냥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 수위가 확 내려가니까 바벨론 성으로 통하는 그 물, 수구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지금 성경을 또 연결해보면 이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고레스가 이 바벨론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 다니엘서 5장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그 벨사살 왕이. 성이 완전하다고 해도 결국 전쟁 속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어떤 성 안으로 이제 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적이 지금 밖에서 지금 난리를 피고 아닙니까? 난리를 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벽이 뭐 정말 100m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냥 뭐 쉽게 들어올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분위기도 찝찝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술 먹고 잔치를 벌인 그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 5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잔치에 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분이 안 나니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서 가져왔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퍼마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걸 먹으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근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용접 불꽃 튀기듯이 막 그렇게 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벨사상이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벌벌벌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사, 박사 뭐 이거 다 불러다가 해석을 하면 나라의 셋째 치지자를 삼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아무도 해석한 사람이 없던 겁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선조왕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셔서 그가 이루었던 일들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여자들과 신하들과 술을 퍼먹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을 기록한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5장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건데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행동을 아무리 저울에 다시 달아보고 달아봐도 부족해서 이 나라를 끝내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하니까 벨사살 왕이 그 놀라운 해석에 다니엘의 정말 목에다가 금사슬을 걸어주고 자주옷을 입히고 자주옷이라는 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정말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았습니다. 왜 셋째 치리자였습니까?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아직 살아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셋째 치리자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다음에 버금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이 벨사살이 이 성 안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난리를 치고 있을 때 고레스는 그 유프라테스 강중기를 다 돌려버려가지고 성벽으로 난 숙을 통로로 이제 밀고 들어와서 바벨론 성을 점령한 겁니다. 근데 이 헤로도토스라는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성 규모가 엄청났다고 이제 컸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뭐 지금처럼 통신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성 중앙부에 살던 사람들은 그 성 외곽 부분이 이미 함락이 되고 난 뒤에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미 적군이 들어와서 쓸고 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 잔치 벌이고 춤추고 흥청거리고 그러다가 그냥 다 끝났다. 그렇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의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얻었는데 이 다리우스가 고레스의 이제 외삼촌인 거고 그때 다리우스의 나이가 62세였다. 그 다니엘서 5장 2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BC 539년 엄청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중근동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45장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 큰 성 바벨론의 청문들을 청동문들을 다 부숴놓으심으로 미리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만난 다니엘이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 약하고 짓밟히고 있는 유대 민족이 아무런 스스로의 노력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역사로 그렇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다니엘과 같이 이 성경과 역사를 아는 인물이 담대히 선포하고 외칠 때 이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왕의 모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애써서 해야 될 일은 이런 사람을,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일입니다. 온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뜻대로 가게 하는 그런 사람,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인물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런 인물이 뭐 우리나라 청와대도 들어가고 뭐 호주로 말하면 호주 정부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을 지도하는 모사가 되고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왕의 모사가 됐고 정권과 나라가 바뀌어도 지대한 이 나라의 영향력을 미친 그런 존재였었죠. 그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다니엘 같은 지도자, 다니엘 같은 모사가 돼서 꺼져버린 나라, 이미 유대는 다 꺼졌잖아요. 100년 동안 꺼져있는 나라인데 꺼져버린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포로고 돈이 없고 억압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없는 것과 억압이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유대인들을 어디에서나 생존할 수 있는 최고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나라가 없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고 땅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그분의 말씀이 중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 자초지정을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의 가치를 좀 확고히 여러분 믿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고 온전히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부귀와 영화만 위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뭐 처음에 방 한 칸짜리가 두 칸, 두 칸짜리가 세 칸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섬김과 봉사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적어도 1년에 한 명씩은 계속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꾸준히 이루어가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이런 말씀을 붙든 삶이 결국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칙령을 내리게 했죠. 그러니까 포로기환의 역사에 있어서 다니엘의 역할은 아주 굉장히 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예언하신 말씀이지만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역사는 또다시 어디로 흘러가게 됐을지 모른다. 라는 게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에스라서를 이제 여기까지 보게 되는데 다음 주 계속해서 살필 때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근거로 계속 어떤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 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도 아주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성경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역사는 암흑이 되었고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 되고 마는 거죠. 성경을 잘 알던 이 학사 에스라가 이런 역사의 흐름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제 그 귀한한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사명대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잊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죄악된 삶으로 빠지는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많이 찢어졌겠죠. 이 세상에 거친 역사의 풍랑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흐르지 않으면 고통과 통곡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 흐름을 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보냄 받은 자리에서 묵묵히 정말 이 다니엘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다니엘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에스라서에 나오는 역사를 살펴가면서 계속되는 성경과 역사, 이 역사의 흐름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지금 많은 언약과 또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계속 살피게 될 텐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살펴가는 그런 시간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한 주간 그래서 정말 이 역사의 흐름이 결국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 속에 어떤 성도로 살아가기 원하시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에스라처럼 정말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이 시대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역으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값진 인생 살기 원합니다. 결단함에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말씀의 달콤함만을 찾았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그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그 말씀의 깊이를 진지하게 만나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성경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무뎌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 옥토각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시대 속에 주님의 그 길을 외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에스라의 이제 역사를 살피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것들이 이제 성취되어져가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하나님 더욱더 성실히 또 세밀히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잘 살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그 이 하나님께서 그 성취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처음 그 약속을 따라 흘러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그 말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지 하나님 내가 나를 잘 되돌아보고 정말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귀한 값진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달콤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 그 순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쉬운 길을 찾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었고 성령이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 듣지 못하는 무뎌진 이 딱딱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말씀의 그런 힘으로 기경되어지고 옥토밭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받아들이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와 백성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의 길, 이 역사,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